아버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아버지 이러사 숨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깨우시는 나를 세우시는 또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권능의 말씀의 시간으로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오늘 본문 전체는 이사야서 3장 전체랑 4장 전체예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읽으려면 좀 힘드시니까 끊어서 중간중간 설교 중간중간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일단 7절 말씀까지 보죠.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게 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의 기교만 할 것이며 아직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장 4장 말씀을 가지고 나쁜 것이 정말 나쁜 것인지 아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절인데 좀 따뜻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러 버리시겠다. 이걸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거고 이걸 이렇게 망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죠? 쭉 읽으면 그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읽었을 때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같은 성경책의 1장과 40장이 주로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톤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은 참다 정말 열받으면 우리를 혼내셔. 그러니까 그렇게 열받아서 우리를 혼내시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약간 이렇게 적용되는 게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적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뭔가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치시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 치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날 치시나? 날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 날 치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생각이 파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탈락하면 안 되라는 선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요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하는 선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렇죠? 뭐 더 심하신 분은 십일조, 더 심하신 분은 교회 봉사, 그리고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이런 정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래도 내가 이 선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선을 지켰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 선을 안 지켰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날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막연하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신앙관, 사고방식을 갖게 되게 하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면 감상문적 글읽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쓰여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쓰여진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내가 읽고 느낀 점, 그러니까 감상문을 쓰듯 글을 읽으면 사실 그 글이 쓰여진 원래 의도랑 좀 더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세대라 그래. 내가 X세대, 여러분들 신세대, 뭐 N세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저 윗분들도 계세요. 저 위에 두 분. 저희 한참이 아니 한참이 아니죠 저희 몇 차이 안 나죠. 네 그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랑 나 차이보다 안 나요. 저희 장년분들이랑 사실 10년 안쪽이잖아요 저희가 같은 세대 너 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인데 아 여기랑 저희랑 또 다르고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좀 다른 게 저까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주입식 교육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희 세대는 암송 시켜요 암송.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시대 트렌드 시대 정신일 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면요? 애들을 외우게 만듭니다. 외워. 성경 공부를 이해를 안 시켜 외우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딸딸딸딸 다 외우면 아 얘는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온라인 성경 읽기인데 그냥 이렇게 통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감상문 세대예요. 뭐 어떤 사안을 접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논리적용하게 표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해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느낀 점을 논리적용하게 표현하면 얘는 똑똑한 애로 평가받는 그렇죠? 그래서 주관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주체성이 있고 막 이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감상문 써요. 이 얘기한 진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걸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상문적 글읽기를 하면요 사실은 진짜 그 텍스트를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진짜 뭔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건요 주입식 교육처럼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주체적인 교육처럼 감상문을 잘 쓰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잘 가르쳐야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술가도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술을 해야 되고 작가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교사도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의 도덕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렇죠? 교사의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생의 도덕성도 있는 거예요. 배우는 자의 예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래서 글쓰기에서도 되게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철학자들 책을 보면 어려우시죠. 니체 책 보면 어렵죠. 칸트 책 보면 어렵죠. 논어 책 보면 어렵죠. 어려우실 거예요 되게. 그러면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논어가 글도 못 써서 그렇게 어렵게 쓴 건가요? 그 똑똑하다는 니체가 글도 못 써서 그렇게 쓴 건가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석학들이 글을 쓸지 몰라서 문장력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건요. 이 내용 A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B, C, D, E, F를 알아야 A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B, C, D, E, F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A라는 글을 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글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B, C, D, E, F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요구하는 성경에 요구하는 성경이 좀 쉽게 써졌어야지 성경책이라면 누구나 딱 읽고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알아먹게 써있어야지라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철학자들의 글이 왜 어려워요? 그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2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문화, 그 시대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시대 문화, 언어를 좀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내가 그걸 이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해당되는 기초 과정을 내가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걸 읽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감상문적 글읽기를 하시면요. 뭘 읽어도 여러분 수준 자체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감상문적 글읽기를 하는 사람한테 아주 유명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난 별론데?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상문적 글읽기를 하는 사람한테 진짜 심오한 책을 보여줬어요. 그럼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루한데? 뭔 말이야? 끝이에요. 그냥. 아 근데 난 이 문장은 되게 좋더라. 그 맥락과 상관없이 생뚱맞게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 그럼 어디 뭐가 마음에 들까요? 내 수준과 한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마음에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틀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 자체가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상문적 그릴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거 그런 식의 그릴기나 그런 식의 예술활동을 하면요. 교만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는 되게 유명하다고 그림 다 봤는데 난 별거 아니던데 뭐. 난 되게 유명하다는 책 다 읽었는데 내가 보기엔 별거 없던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니까? 감상문적 그릴기를 하지 이해형 그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중에 현대 트렌드 이렇게 교육을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야.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착한 아이들이라 내 나이 때 태어났으면 지금 시편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외우고 앉아있고 그리고 자꾸 주체교육, 장애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의견만 자꾸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그 모든 걸 하기 이전에 외우기 이전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거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학자적 그릴기, 그러니까 학생적 그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가를 보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워낙 논술 강사에도 잘할 것 같죠? 이건까지는 논술학원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논술학원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는 오늘 해야 되는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할까? 오늘 되게 꼼꼼하게 할 거거든요. 성경 공부 엄청 지루하게 할 것 같아서 날 버리지 마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한 5분에서 8분 정도 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해요. 갑시다. 3장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꼼꼼하게 읽어보죠. 내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되 유대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버리겠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계세요. 그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버린다는 얘기 앞전 문맥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유다가 지금 뭘, 2장에 보면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듯이 한번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병거와 마병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금은보화가 풍성한 나라, 그러니까는 이기적으로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유다가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유다는 지금 이기적인 게 문제예요. 이기적인 추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추구를 하면서 의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추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구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뭘 의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목록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가 복수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사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죠. 의지한 것들을 제하여버리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직함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걸 제하여버린다고 했어요. 왜? 유다가 내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의 충분한 인적 자산과 제도죠. 그렇죠? 충분한 인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쌈자라는 애도 있고 쌈자라는 용사도 있고요. 아주 똑똑한 모사도 있고요. 기술이 뛰어난 장인도 있고요. 영적 감각이 탁월한 요술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라고 하는 조직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게 진짜 유기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나라의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이만큼 역량 있는 인재들 쌈자라는 애, 똑똑한 애, 영감 있는 애, 손기술 좋은 애가 다 있고 이런데 우리가 보란듯이 인류국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나라가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유다의 뭐예요? 자부심이고 믿는 구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하여버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못 됐죠? 인력과 조직이 풍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될까 봐 이걸 제하겠다는 거예요. 완전치사예요. 그렇죠? 좀 잘 먹고 잘 사게 하면 어디가 어때서. 좀 자세히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하여버린다고 한 다음에 나오는 첫 구절이 뭐냐면 어떻게 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론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이들을 의지한 것을 제한다. 첫 번째 어떻게 제한다고 그랬어요? 소년이 고관이 되는, 소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소년이 다스린다는 건 어린 지도자가 탄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소년이 된다는 건 자격 없는 자, 다른 표현으로는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3살, 2살 먹은 애가 아, 엄마가 오늘 피곤하다고 하니까 엄마 오늘 피곤해요? 그럼 12시간 스트레스로 자게 제가 혼자 뽀로로 한번 쭉 볼까요? 좀 쉬세요 라고 얘기한 애가 있어요? 엄마가 허리 아파. 엄마 허리 아프세요? 그럼 제가 걸어가죠. 뭐 좀 어두우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제가 걸어갈게요.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아프건 말건 힘들건 말건 지 잠 깼으면 놀아달라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지 배고프면 울고 빽빽거리고 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닥 뒹굴고 이러는 게 애예요. 애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는 이기적이에요. 최소한의 무기는 한번 웃는 거지 그냥. 나 귀여우니까 모든 걸 해내라 이거잖아. 애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귀엽게 만드셨나 봐요. 귀여우니까 참게. 그렇잖아요. 커다란 애가 그래봐 진짜. 그래서 엄마들이 애 중고등학교 가면 잘 안 참잖아요. 안 귀엽거든 애가. 크다란 애가 애처럼 이기적으로 울면 엄마가 막 애나라요. 애는 이기적이에요. 무지예요.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이기적인 게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요게 뭔지 먼저 이해하고 전체 문화를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상상력을 가져도 뭔지 딱 알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뭐 회사에 혹은 군대에 학교에 어떤 조직에 여러분들이 지도자 중에 얘를 떠올리시면 돼요. 분명히 있었어요. 애가 겁나 이기적이야. 지 실적만 챙기고 자기 팀원들 아니라 자기 살아남으려는 데만 완전 뭐 꽂혀있는 애야. 그렇죠? 근데 일을 못해. 일을 못해서 밑에 있는 애들만 죽도록 돌아가게 만들어 놓아. 그렇죠? 근데 몰라. 지가 그렇게 멍청하고 무능한 애인지. 자기가 되게 똑똑한 애인 줄 알고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충고하고 내가 자기를 멘토로 생각하는 줄 알아. 막 되게 격려해 주려고 그러고 너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렇죠? 떠오르죠? 네. 없어요? 아직? 아직 그런 상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곧 만날 거예요. 한국 사회에 살면 곧 만나요. 그렇죠? 어린아이 지도자. 그 밑에 드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상상이 되세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유능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는 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가 뭔지. 그렇죠? 지도자는 그리고 이기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무지한 애가 지도자로 서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똑똑하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르고 얘네들이 의지하는 걸 제하여 버리시려고 이런 아이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을 잘 보세요. 지지난주 설교. 여러분 이사야의 특징 뭐냐면 여러분 이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에 설교 안 들으신 거 있으면 읽으셔야지 따라올 수 있어요. 지지난주 설교에 뭐 얘기했어요? 희년의 정신과 11조의 정신이 무너진 거에서 얘기했죠. 희년 정신이 뭐였어요? 평등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희년의 고백 이거는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희년의 고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60년이 지나면 땅을 땅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도련님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지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귀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걔들이 누가 돼요? 걔들이 이 나라의 지도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이랑 또 달라요. 요즘은 그래도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후계자들 미친 듯이 교육이라도 시키지. 근데 옛날엔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태어나면서 귀족이야. 얘는 태어나면서 지주고 땅이 어디 가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 지도자가 돼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대규모 땅을 가지고 그 땅을 그 땅에서 나는 수익을 다 누리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자가 돼요. 어떤 애들이? 아이 같은 애들이. 그럼 진짜 유능한 애가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11조의 정신이 무너졌죠. 걔가 서포트 받을 수 있어요? 서포트 받을 수 없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나 농노로 떨어져서 주어진 아주 조그만 잡을 미친 듯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지배계층들을 일부러 멍청한 애로 세우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타적인 기준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이 이기적인 기준을 갖고 다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이기적인 동기로 사회에 참여하면요 아무리 역량 있는 인재가 있고 아주 좋은 제도화 시스템이 있어도요 거기서요 결국 지도자는 얼마 가지 않아 애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간관리를 누가 세워요? 윗선이 세우죠. 정말 일이 잘 되길 바라고 아랫사람을 잘하길 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관리를 세우면 이타적인 애가 중간관리를 세우면 어떻게 된 애를 세우겠어요? 제대로 된 애를 세우겠죠. 근데 이기적인 애가 중간관리를 세우면 나한테 잘하는 애를 세우겠죠. 나한테 돈 봉투 들고 오는 애 세우겠죠. 그렇죠? 내 입에 혀처럼 군애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얘도 애거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인력이 좋아봤자 내가 모든 개인들이 이기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요.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힘듦은 대중들이 다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사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면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서의 팀장이 나라의 지도자가 내 공동체의 리더가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꿔내야 되죠. 고쳐내야 되죠. 바꿔내고 고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중이잖아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과 백성이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대중과 백성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왜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웃들은 내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이 그 문제에서 같이 인식할 수 있고요. 이웃이 그 문제에서 같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과 이웃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이웃끼리 서로 잔해한다고, 서로 억압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얘랑 나랑 같은 부서 동기예요. 이웃이란 말이야. 백성이고. 이 사회 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그럼 같이 이걸 해결해 나려고 해요? 안 해요. 왜? 얘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조금 일거리 미뤄서 내가 좀 편하게 할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로 억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 좀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먼저 승진할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은요. 지도자가 어린아이일 때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억압할 때예요. 백성들끼리 억압할 때. 백성들끼리 서로 억압하기 시작할 때. 이웃들끼리 잔인하게 굴기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같은 처지니까 얘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배려해야 되잖아요. 얘가 실수할 수 있으면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웃끼리 더 잔인하게 구는 거예요. 얘가 좀만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부각시켜서 얘가 떨거나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난 내 이해관계밖에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면요, 백성들끼리 별거 아닌 것 같고 정치하기 시작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콩 한 쪽도 나눠먹는 게 아니라 초코 한 쪽을 더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억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억압하고 상대방을 낮게 처리할 기회가 있으면 낮게 처리하면서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경쟁적이고 비극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이기적인 개인들이 사회에 다 참여할 때 이기적인 개인들이 다 이기적인 상태에서 사회에 참여할 때 구성되는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얘는 서로 잘 돌보고 살고 싶은데 함께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할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이 공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노인이 공경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윗세대들이 이만큼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을, 인생을 한번 살아내셨기 때문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겉으로 보기엔 지금 사회적 위치가 약하고 겉으로 보기엔 돈이 많지 않으시고 겉으로 보기엔 육체가 쇠약해지셨어도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노인을 좀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윗세대가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공경받아 마땅한 윗세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노인들이 공경을 못 받을 때는 언제예요? 노인 쪽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세상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악다군이 있으면서 평생 살아온 인생을 살아온 삶을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을 해롭게 했어요? 세상을 해롭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을 공경할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인생을 하는 인생을 한철을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으면 공경할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한철을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망이 20대처럼 불타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청춘을 외치는 건 줄 알고 욕망은 불타고 있는데 육체가 그만치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욕망과 육체 사이의 괴리감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20살짜리랑 같은 내면인데 뭘 그걸 존중을 하고 자시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인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 지금 노인 이 시대를 열심히 만들어 왔어? 너 성찰이 있어? 노인들한테 그러신 얘기는 우리 윗세대는요. 한국 사회 윗세대는 무조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만들어내셨고. 근데요 어떤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는데 노인이라는 사람들이 공경받아야 되는 간판은 갖고 있지만 실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그걸 공경해 공경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죠. 그렇죠? 존귀한 자. 우리 시대 존귀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교수님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학자잖아요. 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교수님을 봤더니 말이 교수지 정치에서 교수 됐어요. 내가 저 사람 논문에 지가 썼는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도 지가 논문을 안 쓰거든. 그리고 맨날 학과장 만나고 다니고 총장 만나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정치판에 갈 수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학생들은 대충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니까 내용도 다 뻔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얹혀진 것들이 있다고 해봐야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라는 간판을 가졌다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판검사 원래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정신이라는 게 사회 공의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존중받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사회 공의의 정신을 추구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봉에도 이 사회적 종이와 도덕과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의의 사도 슈퍼맨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봤더니 뭐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자꾸 뭐 이렇게 연예인이랑 사귀고 뭐 돈 뜯어내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존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존귀한 자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 비천한 자들한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공경받지 못하고 존귀한 자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사회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랍시고 있는데 이게 워킹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걸 존중할 이유가 사라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되면 이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나라 가면요 경찰들이 조폭이나 비슷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돈 받아먹고 돈 뜯어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름이 경찰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도둑놈인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보다 더 도한 독재자인 나라들이 있어요. 정치 권력들이나 경제 권력들이 다 지 속 챙기느라고 사람들을 억압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큰 방향이 그쪽으로 조금 가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아직 그런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의의 껍질만 갖고 있지 공의의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으로 개인들이 참여하는 사회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네 번째 특징은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혹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을 통치하려 삼지 말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회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쫄딱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아이들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지도자고 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이 몰락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지도하고 있고 백성들 간의 관계성들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죠. 대안을 찾죠.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죠. 왜? 이게 나한테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를 찾았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손톱만한 재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옷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옷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손톱만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 몰려가서 네가 좀 세상을 바꿔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폐허를 발아래두라. 이 사람은요 지성인들입니다. 어떤 면 똑똑한 사람들. 왜요? 이게 폐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폐허에 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요 거기서 폐허를 발아래두라라는 얘기를 듣는 이 겉옷을 가진 한 사람도요 지도자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한테 지도자는 뭐예요? 착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는 자기가 거늘먹거리면서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 고관들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고치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큰 소리를 높여 난 절대 안 해 하면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난 겉옷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옷과 양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지금 둘 다 뭐에 대한 관심이 가 있어요? 이 세상을 고치는, 지도를 한다는 게 고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이해관계, 자기 생활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폐허인 줄 아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문제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누군가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공익, 공공의 공익,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 젠장, 누군가 이걸 제대로 다시 한번 고쳐놔서 내가 먹고 살기 좀 편하게 해놓으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바꿀 만한 재능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 재능을 갖고 세상을 바꾼 데 뛰어들었다가는 이 사람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린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어요. 왜요? 나는 지금 없는 것도 많아.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 생활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있는 걸 다 털어서 세상이 나아지는데 세상을 고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초라한 대안이죠. 대안이어야 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이해관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세상을 바꾸려고 나서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쯤 되면 흐름이 이해가시죠?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막연한 감상이 오해였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추구하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는 걸 제하여 버릴게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걸 제하여 버릴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뉘앙스에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얘네들 가운데 좋은 애들은 다 어디다가 처박아 버리고 나쁜 애들만 다 세워서 이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기적인 이유로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인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자기 이해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은 거짓말이 되고 지도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들끼리 치고받고 대안일 수 있는 사람은 말만 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쫑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실제 그렇게 돌아가는 원리, 진리,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난 우리가 이 정도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단 감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일단 낫잖아. 일단 왕정은 아니잖아. 그런데 계급이 있지도 않고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이 이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 저렇게 될 건가 봐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아 우리가 사실 저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겠어요? 이미 아하스 어린아이가 왕으로 살고 있어요. 요담 어린아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족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자기들끼리 집과 집을 연결해서 지어서 가난한 사람이 살 곳을 얻겠다고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관리가 됐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호혜하고 협력하고 화해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유대인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어요. 형제들끼리 잔해한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억압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얻어먹을까에 대한 이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뭐 레위인, 율법 이런 거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다 그냥 껍데기라는 걸 서로 다 알아요. 아 뭔가 좀 대안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설교를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잘못 살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인식 없이 살다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모두가 이기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구나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 그렇죠. 우리도 그걸 느껴야 되고. 우리도 좀 그렇잖아. 우리의 고관들은 아이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백성들끼리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웃이 되어 동감하며 우리 대중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나가고 있나요? 우리는 사회적 제도와 법을 믿어서 우리나라의 복지를 믿을 수 있고, 법제도를 믿을 수 있고, 의료를 믿을 수 있고, 교육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안 세력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시대를 바꾸기에 헌신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빨은 소리나 해대면서 기분이나 풀고 그렇게 대안 세력을 몇 마디에서 좀 유명해지면 그거 갖고 또 돈 벌어먹고 그러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다 이기적으로 참여하는 말미암아 기괴해졌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되게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해놨었는데 차범근 씨가 쓴 글이 살짝 있었어요. 자기 독일에서 뛰었던 어떤 구단에서 허드렌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이렇게 빨래를 해주시고 신발을 챙겨주시고 라카를 정리해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구단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셨다고. 잘리지도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3년마다 교체했을 텐데 30년 넘게 일을 하시고 그분은 그 구단에서 구단을 빛낸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VIP 티켓, 뭐 1년에 3-4천만 원씩 하는 티켓이래요.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 티켓을 갖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 티켓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차범근 옛날에 유명한 스타플레이어 가면 너 반갑다 라고 그렇게 VIP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같이 경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공항 청소 근로자, 대학 청소 근로자, 국회 청소 근로자의 문제.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에서 30년 동안 국회 바닥을 닦으셨으니 당신이 웬만한 국회의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당신도 국회를 세워놨다 한 일원입니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얘기인데 뭔 말이야 이게잖아 우리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참 맞고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느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적 현실이 좀 더 초라하다고 느끼잖아요. 어제까지는 청소 근로자는 원래 3D고 원래 비정규고 원래 돈 못 받는 거고 원래 멸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 아들한테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 구조였고 우리 사회 가치였다면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걸 보면서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서의 이 말을 보고 야 우리가 진짜 이상한 구조, 이상한 논리,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미 우리가 서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두 번째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게 3장 14절 15절 쪽에 나와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노라. 첫 번째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 표현들 너무 이상한 표현이 살아있어. 얼굴에 이렇게 맷돌질한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난 얼굴에 이렇게 맷돌 이렇게. 어쩌라는 얘기예요. 맷돌은 쥐어 짜는 거예요. 그쵸? 한 250만 원 바라야 가정이 살아요. 250만 원 줘야 가정이 살아. 그래? 180만 원 줘봐. 걔네들이 죽나 보게. 쥐어 짜요. 180만 원 줘도 사네. 그럼 120만 원 줘봐. 사나 보게. 120만 원 줘요. 그래서 살아요. 신기하다. 그럼 88만 원만 줘봐. 사나 보게. 88만 원 줘요. 그래서 얘가 사네. 쥐어 짜는 거죠. 신기하잖아. 그런데도 살아 애들이. 산다는 건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짜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나.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여기서는 또 이렇게 약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16절. 느림목. 아, 느림목. 옛날에는 목킨 게 미인이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가? 느림목. 정을 통하는 눈. 이렇게 정을 통하는 눈. 이렇게 약간 정을 통하는 눈 있잖아요. 이렇게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면서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불편한 표현들을 합니다.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사회 문화가 또 하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사회고 뭐예요? 자기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회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강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싶어하는 사회고 여러분 폭력배의 사고방식과 창녀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폭력배의 사고방식과 창녀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해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자기가 강한 자에게는 창녀의 사고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이 세면 두들겨 패고 뺏어오면 돼요. 하지만 힘이 약하면 어떻게든 잘 보여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 폭력배의 사고방식과 창기의 사고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참여해봐야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이러고 있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난장판이 되지 나만 거기서 고고하게 서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쫙 듣고 읽고 느껴야 되는 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정말 잘못되고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내 스스로 되게 치밀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치밀하게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읽으시면요 막 고생하다가 어딘가에서 내 인생에 여호와의 싹이 툭 튀어나가지고 뭔가 좋은 계기들 뭐 결혼을 한다든가 돈이 벌린다든가 뭐 이렇게 여호와의 싹이 툭 튀어나온다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싹이에요? 그 정결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정결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걸 심각하게 느낀 사람들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지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구체하여 정결케 하게 하실 때가 되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정결해졌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 이런 난장판 이게 심판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뭐로부터 정결함이에요?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축으로부터의 정결이죠. 이 사람은 생각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니라는 걸 봤기 때문에 생각이 깨끗해졌어요. 이기적인 축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는 진짜 못 쓸 짓이다라는 걸 안 사람 그 생각의 깨끗함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추구를 하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내가 이웃을 잔해하면서 내가 아이이면서 왕이 되고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싹이에요?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이기적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아니라는 걸 정말 인식해서 그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싹이에요. 싹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쭉 읽어내려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잘못한 하나님께 나를 두들겨 패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 기분 맞춰드리고 살아야 돼. 하지만 두들겨 패셔도 나중에 여호와의 싸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성경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이걸 읽고 그렇게 되셨다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는 것만 둔화되어서 여러분은 계속 그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라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원망하면서 그 구조 속에서 계속 떠내려갈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어도 이상하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 없이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옛날에 뭐예요? 종교개혁할 때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안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캐톨릭 쪽에서는. 왜요? 사람들이 준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칼빈이랑 루터가 미쳤냐? 성경을 사람들한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그걸 읽고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루터와 칼빈이 무조건 맞았어요? 지금 무조건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 해롭게 읽잖아요. 해롭게. 이상하게 읽잖아요. 자기 멋대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맞았던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양쪽 다 틀렸죠. 그럼 그 대안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갖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준비를 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준비를 해서 읽으면 이 구절이 어떻게 들려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내 자신과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것들이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사야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알겠니?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럼 너는 여호와의 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썼어요. 넌 여호와의 싹이야. 그래서 이제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거하신 온 시온의 산과 모든 집 위에 낮이면 구름기둥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이 사람이 문제의식을 갖고 결정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결정하는 건 이제는 싹이에요. 싹.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싹이 난 거야. 그럼 그 싹이 났을 때 하나님께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예요? 인도하심이죠.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걸어가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네가 정말 이기적인 삶이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한번 진리적으로 가치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랑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늘을 지어지면 풍우를 피하는 숨을 곳이 되어지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햇살에 말라 죽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너희들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두 가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늘 정도로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또 초막이 있대. 초막 젠장 초막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풍우를 피하는 숨을 곳이 되는 초막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라고 하셨어요. 밖에서 비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전기불을 밝혀놔서 해가 졌는지 안 졌는지는 안전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낮에 뜨거운 햇살을 조금 피하게 하시고 풍우를 내가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지키시는 은혜가 그런데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장 4장을 쭉 읽어오시는 읽는 맛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무서운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무서움을 느끼고 내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이것들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만두겠다고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이미 여호와의 가능성이며 이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초막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읽는 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론으로 갑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잘못하게 심각하게 느끼십시오. 그렇죠. 이 사회 구조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구조가 자꾸 개선되어서 우리나라도 북유럽 같은 나라가 되어서 나도 살기 좋고 주변 사람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근데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게 내 일상 가운데 적용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투표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지방선거에서 누굴 뽑아야 되죠? 야, 누굴 뽑는다고 뭐가 얼마나 잘 뽑으세요? 근데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꾸 사회적 정체성 쪽으로 확 가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이기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의 이기성을 걸러낼 수 있는 조밀한 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건넬 수 있는 조밀한 망. 다른 사람의 이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기성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해요. 이기성은요, 일단은 스스로가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기성은 무엇입니까? 그거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왕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왕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서로 억압하는 백성은 아니에요? 서로 잔해하는 이웃은 아닙니까? 그냥 세상의 문제라고 노인을 무시하고 존귀한 죄를 비웃는 청년은 아니에요? 세상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문제가 많다라고 누군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바꾸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난 그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밀한 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기성에 대해서. 이기성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기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옆에는 열심히 준비한 애가 있는데 난 열심히 준비 안 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되고 쟤는 떨어져야 돼. 야, 진짜 그 하나님은요, 지옥에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의를 어기고 자기 편을 챙기는 신이라는 건 지옥에 있어야 되는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도 이기성이에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정받기 바라지 마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기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상대방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고 핍박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상대방 기준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서 그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작은 이기성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컴플레인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기성의 이슈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지 같죠? 사회가 그지 같죠? 그 사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지 같다고 얘기하려면요, 나는 바른 추구를 하고 그것을 이뤄낼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세상이 그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른 추구도 없고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고 난 돈 많이 벌고 살고 싶고 그냥 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내 추구이고 그걸 할 만한 역량도 없고 그래서 내가 치이는 건데 세상이 그지 같다고 얘기하면 세상이 보기엔 네가 그지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성 이슈에 대해서 치밀하셔야 돼요. 불편할 정도로. 내가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침부터 저녁부터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주는 게 짜증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좋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좋고 이런 일이 안 생기니까 싫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어떻게 안 해야 될까 생각하고 나. 한 번도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 줄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고 한 가지도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너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재미있게 얘기해볼까요?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에서 문제예요. 학벌 사회에서 문제죠. 난 지방대 나왔잖아. 우리나라 학벌 사회란 말이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 원서 접수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원서 접수를 세 단계로 하더라고. 외국 유학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을 이쪽에 쌓아놓고 추천서 받고 온 애들을 가운데 쌓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쪽에 던지더라고.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봐서 던지고 봐서 던지고. 그렇잖아. 근데 나도 응?
내가 이걸 던지면서도 야 내가 어디 내면 누군가 나 같은 애가 이걸 잡고 던지겠구나 하잖아요. 보지도 않아. 나한테 지침이 내려왔어. 기준이 뒷장은 열지 자기소개서 뭐 사회에 대한 비전 하나도 안 봐요. 그냥 첫 장에 이력서 학력 딱 보고 여기 A 여기 추천서 B 아니면 저기 이렇게 또 박스로 넣는다 해서 던져 진짜 물리적으로 기분이 날 던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나도 지방 나왔는데 이게 현재 학력사에서 문제죠. 근데요 여러분들 학력사에서 문제라고 얘기하려고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재능이 있어서 이걸 열심히 해오고 여기에 대한 재능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학력을 기준으로만 보기에 날 봐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학력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학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예요? 학력 대신 뭐가 있는데? 뭘 살아오셨는데? 뭘 추구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난 다른 건 없어. 근데 쟤는 학력이라도 있어. 그럼 학력을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 어깨에 젖어 있는데 그게 사회 탓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재능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기능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삶에서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회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디테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적용이 안 된다고들 하셔서. 적용해주잖아. 좋아? 아까가 좋지. 왠지 사회가 잘못됐고 막 내가 세상을 바꿔줬고 기분 좋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네 되게 못된 애들이지. 나도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기성이 치밀해져서 더 이상 이 이기성에서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조밀한 그물만을 가지고 자기 이기성을 걸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싹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또 떠들어대면서 야, 세상이 이게 문제고 우리 사회도 이게 문제고 어린아이가 지도자고 뭐가 잘못됐고 이래서 이게 문제고 저런 교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이기적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또 하나의 포장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기성을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하고 뭘로 고민하고 뭘로 판단하십니까? 하루 종일 나 생각하고 세상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고 막상 난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는 굉장히 가치적인 대화를 교회에서 하고 친구들까지 한 다음에 나는 설한 사람인 것처럼 판타지를 느끼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불편하도록까지 뭘 하는 건 없고 가치적인 논쟁, 가치적인 대화, 가치적인 헌신은 내가 기분 좋은 만큼만 하고 내 이기성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안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적용. 나는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치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사람으로 세상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망치고 세상이 망쳤으면서 내가 얼마간의 돈과 얼마간의 재산과 얼마간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와 끊어내고자 결정하실 때 자기중심성이라는 죄 유일한 죄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죄와 끊어내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에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내가 자백하며 나갈 때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회개하며 나갈 때 회개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꿈꿨던 유다가 추구해야 됐던 방향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다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더 과격하게 좀 더 직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길 바라서 이것을 분위기만 봐서 아, 하나님이 되게 독한 분이고 나쁜 분이고 혼내는 분이고 이사야에서 전반부 너무 과격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변화를 믿기 때문에 소망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직면해서 끊어내기를 바라는 이 이사의 진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마칩니다. 나쁜 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는 걸 심각하게 인식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다시 나쁜 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는 건 심각하게 인식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기독교인일수록 악에 관대한 이 못된 풍습에서 벗어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이기적인 게 문제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문제지. 저렇게 하는 게 문제지.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이런 이상한 권태로운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좀 빠져나오셔서 심각한 죄인식. 아, 내가 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내 인생에 빠져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내가 좀 느끼고 이걸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걸 정말 나쁘다는 걸 알 때 여러분들 그 나쁨에서 걸어나오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이고 이게 진짜 죄의 사함입니다. 내일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이 회개의 은혜, 이 죄의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문제의식을 통해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아이 같은 지도자도 있지만 존경스러운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회 시스템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좋은 이웃과 좋은 동역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건 한번 두려워해 봅시다. 우리가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 시대와 내 자신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제보다 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고 어제보다 더 동역자가 되고 있고 어제보다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어제보다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씩 뒤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씩 내 인생만 생각하고 조금씩 내 문제만 생각하고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에 타협하고 어느 정도의 악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이 살만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내가 이기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무관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사를 심각하게 공격할 때 여러분들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가 맞는지 하나님 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을 달라고 담백하게 묻는 뭐가 맞는지 묻는 담대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뭐가 맞는지 알았으면 그걸 그냥 행동하는 담백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에서 자유해지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 번만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애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를 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를 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가 이기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맞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그 맞음 속에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맞음을 해내나 내가 상처받고 추락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와 인도가 있기 때문인 것을 내가 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맞음 내 입장을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만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맞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찾고 그 걸음을 걷는 진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기준들과 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인간적인 기준과 이기적인 기준들을 빗대어서 교회를 해나가고 내 안에 조밀한 이기성을 조밀한 그물을 가지고 내 안에 이기성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경 그물을 가지고 내 안에 이기성을 걸러내며 아버지 내 안에 많은 이기들이 그저 내 안에 남아있게 방치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과 내 입장에 빠져있는 것들을 멈추고 무엇이 맞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당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발걸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사야가 봤던 꿈을 내가 보기를 소원하며 이사야가 봤던 비전을 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들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들을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진정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해서 아버지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결정으로 저희들 자유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살아 숨쉬는 이사야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 숨쉬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쓰는 이기적인 기준 이해관계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을 만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구름길을 만날 기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적인 기준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 앞에서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걸어가는 길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묻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얻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복잡하게 하고 저희를 어지럽게 했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가라앉게 하시고 저희 안에 그 은혜의 담백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함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 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삶의 결정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알아 회개하며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일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